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11월 1일 일요일 아침 미국의 소리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3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박 대통령의 주도 아래 한국과 중국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양국이 각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로 올라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경제협력 등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등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3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있습니다. 한편 오늘 1일에는 박 대통령과 리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내년 상반기경에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베이징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내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양국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중국 전인대 기간과 북한 태양절 등 주요 행사 때를 제외하고 상반기 중에 김재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내년 5월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김재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실현해서 당 지도부의 성과로 부각시키려 할 수 있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224명을 태운 러시아 여객기가 31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북부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당국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코갈리 마비아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 휴양지인 샤름 엘쉐이크를 이륙한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미확인 보도들은 여객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에 기술적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겠다는 연락을 취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시나이 반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지부를 자치하는 조직의 근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고도로 비행하는 민항기를 격추할 전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객기는 추락 직전에 고도 9,100m 상공을 비행 중이었습니다. 한편 긴급 구호 요원들이 현재 추락 현장에서 비행기 잔해와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파병키로 한 결정은 시리아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순위파 급진 무장세력 ISIL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며 ISIL을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의 시리아 사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케리 장관은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길의 첫 방문국인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에 있는 알카에다 훈련소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아프간 주재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존 캠벨 장군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첫 공격이 지난 10월 11일경에 시작됐으며 수십 차례의 공습과 200명의 특수자원 요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알카에다 요원 적어도 160명이 사망했습니다. 캠벨 장군은 알카에다 훈련기지는 아프간 남부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역에 약 80km에 달하는 지역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기지는 적어도 1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강 서안 예닌시 북부 이스라엘 군 검문소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보안군을 칼로 공격하려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스라엘 측에서는 사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전날인 30일에는 8개월 된 팔레스타인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이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쏜 최루탄에 질식해서 숨졌습니다. 이 최루탄이 아기가 있던 집안에 투척됐는지 바깥에서 집안으로 최루가스가 스며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단체 대표단이 8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가하기 위해 28일 방북했습니다. 한국노동자단체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 간 민간 교류가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져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민간 교류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27일 미국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게 미국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항해하자 중국 정부는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재판소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30년 넘게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면서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마루즈키 나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으로 시작합니다.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되는군요.
네,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어제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해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11년째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올해도 공동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 회원국들을 상대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에서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열고 추후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표결 절차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대변인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번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의안의 제3위원회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유엔 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에 채택됐던 결의안 내용은 물론 올해 추가로 파악된 북한의 비인도주의적 상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하는 등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었죠.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에 하루 앞서 지난 2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상호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책임 소재 문제와 함께 특별한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마루즈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정리해 주시죠.
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한 만큼 이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로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표기하자는 것인데요.
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서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와 함께 북한 인권에 관한 상호대화에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먼저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와 이 같은 인권 유린이 북한 내 취약계층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에 있는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사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롱 르플르망 원칙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미나미 히로시 차석 대사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문제 상호 대화가 열리기 하루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따라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시급하다며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하고 유엔 총회가 결의한 대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표결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었습니다만은 당시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보리가 실제로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 과거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침묵하던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268개 권고안 가운데 113개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4년 전 심사 때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과 비교해보면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심사에 응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조와 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국제기구가 북한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북한은 종종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됐던 전권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북한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이 가능한 한 최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 28일 북한 당국과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방북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자이드 최고대표를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의 이렇게 달라진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에 대한 반응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컬럼비아 대학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초청한 것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테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나 교류를 위한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단지 정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공세를 펼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인데요.
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암시하는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리 선임연구원은 당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관련 압력을 계속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놓고 지난 27일 미국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는 대규모 북한 문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무엇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까?
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대북 문제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며 행정부가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네, 조금 전 북한 인권 문제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네.
북한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에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국제적 압력의 직면에 인권 개선과 관련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북한과의 교류도 동시에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킹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제재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때는 교류가 많은 때라는 문제 제기인데요.
네.
킹 특사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비정부 기구들이 대북 교류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제재와 교류를 병행한다는 이른바 포괄적 접근법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제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토론자들의 네.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제재와 교류를 병행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에 동조했습니다.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배제된 제재는 최악의 제재라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도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는 대북 교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교류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는 경제 지원과 식량 지원, 스포츠 경기 등 대북 교류를 진행할 때 북한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외부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론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나요?
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장마당에서 외부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라 밖에 있는 라디오 방송 등 외부 매체를 접하는 주민들 역시 계속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국제사회의 정보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게 미국의 우선 정책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독립적인 정보 접속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인권 전략에서 중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를 위해 미 행정부는 지난 2014년 회견연도에 VOA와 RFA가 하루 11시간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800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역시 북한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외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등 여러 매체들과 내부 인터넷망이나 손전화기에 넣을 수 있는 SIM 심카드에 정보를 담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이 이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그리고 효과적인 대북정부 유입 정책은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의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한국 민간단체 대북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종교단체는 최근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상봉 행사 이후 민간 교류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북한 산림녹화용 묘목과 종자가 지난 27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으로 반출됐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녹화기구가 지원한 이들 묘목과 종자는 사리원시 정방산 성불사 인근 산지와 비탈밭 약 35헥타르에 임농 복합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반출된 묘목과 종자는 두 종류식입니다. 묘목은 낙엽송 15,000그루와 아카시아나무 8,000그루고요.
네.
그리고 종자는 잣나무 4톤, 낙엽송 18kg입니다. 이 지원 물자들은 대북 지원단체인 에이스경암재단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는데요.
네.
에이스경암재단 역시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 농장에 관련 용품과 비료 15톤 등을 지원했습니다.
종교단체의 북한 방문도 7년 만에 이뤄졌죠?
그렇습니다.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북한 조선 가톨릭교회 연합 초청으로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평화통일기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사재단 소속 신부 12명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으며 평양 장충성당에서 열린 평화통일기원미사에 참석한 뒤 관련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방북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사재단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두 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남북한 간의 체육 교류도 있었습니다.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가 8년 만에 개최됐죠.
그렇습니다. 한국 노총과 민주 노총으로 구성된 한국의 양대 노총 대표단과 축구 선수단 162명이 지난 28일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오늘까지 3박 4일간 평양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1999년 평양에서 처음 열린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는 지난 2007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네.
한국 양대노총의 이번 평양 방문단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내려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남측 선수단은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이번 남북노동자 축구대회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서 그것이 다시 큰 물을 이루어가도록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이렇게 민간 교류 또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8.25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다양한 민간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독 의원친선협회 독일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남북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 전문가인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 같은 민간 교류가 남북 간의 8.25 고위급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 같은 남북 교류를 시작으로 8.25 고위급 합의의 이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국회담 개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남북 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전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승덕이 부릅니다. 우리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눈물이 흘러 나의 볼이 젖어가도 그대 향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는데 우린 정말 헤어지나요? 그대와 나는 미워할 수 없기에 헤어지는 아픔이 더욱더 깊은데 우리 사랑 어이하나요? 지울 수 없는 추억들을 남겨두고 언젠가는 서로가 헤어져야 하는데 우린 정말 잊혀질까요? 나는 미워할 수 없기에 헤어지는 아픔이 더욱더 깊은데 우리 사랑 어이하
The day after Franklin Roosevelt died, Truman became president, and he told a group of reporters, if you ever pray, pray for me now. When they told me yesterday what had happened,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29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새로 선출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45살의 젊은 나이로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에 올랐는데 미국에서 40대 하원 의장이 나온 건 124년 만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정치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란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1970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네 자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1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세가 기울었고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어머니가 없을 때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병간호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해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교수 추천으로 밥 캐스턴 상원 의원의 인턴으로 일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캐스턴 의원의 보좌관이 됐는데 특히 연설문 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라이언 의장은 29살의 나이에 위스콘신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이후 8선째를 기록 중인데 특히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하원 예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도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사임한 존 베이너 의장도 후임인 라이언 의장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언 의장이 대학 시절 베이너 의장의 하원의원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이제는 하원의장직을 물려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미국인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라이언 의장이 보수파와 중도파로 분열된 공화당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국의 폴 라이언 신임 연방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중국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항해하자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당초 예고한 대로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에 군함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매립하고요.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해당 해역에 군함을 보내겠다고 예고를 했었고 이번 주 실제로 행동이 옮긴 것입니다.
네, 어떤 군함을 보냈습니까?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였는데요. 지난 네. 27일 수비환초 주변 12해리 안쪽 해역을 항해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12해리는 2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네.
라센호의 항해에는 미 해군 대잠 초계기인 B-8A와 B-3도 투입이 됐습니다. 라센호는 현재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군함이고요.
네.
요코스카 기지는 얼마 전에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배치한 곳이기도 하죠.
네. 이번에 이 미군 구축함이 항해한 수비환초 어떤 곳입니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 중에 스플래틀리 군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스플래틀리 군도에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외에 이 필리핀과 베트남, 타이완도 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여러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인데요. 중국은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고요. 또 수비 환초라는 이름처럼 이 위성 사진을 보면 둥근 고리 모양으로 생긴 섬입니다. 원래는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섬인데 중국이 그동안에 인공섬을 매립하고요. 이 활주로와 부두 같은 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변에 건설해왔습니다. 또 이제 중국 해군함과 200여 명의 병력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성사진으로 봐도요. 중국 선박 여러 척이 주변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네.
중국이 이곳도 자국 영토라면서 주변 12해리를 영해로 선포를 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고요. 공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군함을 파견한 것입니다.
네, 미군 구축함이 진입한 데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스플래트리 군도를 난사군도라고 부르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는 이 성명을 통해서 미군 구축함이 중국의 허가 없이 난사군도 인근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했다면서 구축함을 감시 추적한 뒤에 경고했다고 밝혔고요. 또 중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이어 이번 주 내내 이제 중국의 외교부나 아니면 중국 군 고위 관리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발의 발언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군 고위 당국자와 통화한 중국의 군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이런 도발이 이어질 경우에 우발적인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당초 미 해군함이 진입할 경우 군사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했었는데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요, 구축함 라세노가 수비 환초 인근을 항해하는 작전을 무사히 수행하고 복귀했다.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미국이 언제든지 해당 해역의 군함 또 상공에 군용기를 파견하겠다고 밝히고 중국도 군사 대응을 경고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군함이 미 해군함을 이제 추적을 하고 경고 방송을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미 해군이 수비 환초 주변 12해리 이내 지역을 항해했다고 했는데 이 12해리는 영해 기준이 되는 거리라서 뭐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보통 이 영토의 가장자리, 이제 기선이라고 하는데요.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의를 합니다.
네.
영해는 이제 그 해역의 주권국 허가 없이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이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이 12해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수비 환초가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주변 12해리는 자국의 영토고 미군 군함이 허가 없이 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변 12해리가 이제 자국 영해란 얘기죠.
네네네.
하지만 미국은 수비 환초를 포함해서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플래틀리 군도에 대한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협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중국이 듣지 않았고요. 결국 이 항해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함을 파견한 것이고요.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 후 해당 해역에 군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편 필리핀 같은 주변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 남중국해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라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네. 매우 중요한 해역인데요. 스플래틀리 군도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군도를 네. 포함해서 남중국해 전체로 봤을 때 전 세계 해상 상업 물동량의 절반이 통과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네.
또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지하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항해하자 중국 정부가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중국해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재판소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요?
네, 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 중에 하나인 이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다루기로 이번 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필리핀 정부입니다. 필리핀은 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어긋난다면서 지난 7월에 국제재판소에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요. 상설중재재판소에서 그동안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검토해왔고 관할권에 속한다면서 다루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은 그동안 이 국제재판소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뭐 저희가 잠시 살펴봤지만
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또 여기에 포함된 도서들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이 국제재판소 제소 후에도요. 남중국해 문제는 철저히 이 주권에 관한 문제고 국제재판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설 중재재판소에서는 중국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 발표를 하면서 분명히 이 문제는 재판소 관할이다.
네.
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국가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주권 문제고 또 네. 국제재판소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재판소의 권한 남용이고 이번 결정도 무효라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번 주에 이 재판소 발표가 있은 후에 별도의 성명을 냈는데요. 상설 중재재판소가 권한을 남용해서 중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유엔 해양법 협약 체결국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은 중국이 이 협약을 어겼다는 지적인데 오히려 중국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따라서 이 앞으로 이 국제재판소의 중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인가요?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네.
상설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고 또 유엔 해약법 협약에 따른 권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강화 조치에 반대해 왔는데 이 상설 중재 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제법에 입각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해 왔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제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로 한 결정도 환영한다는 겁니다. 특히
네.
이 존 커미 미 국무부 대변인은요. 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필리핀과 중국 모두 재판소의 결정에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중국도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무효라면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네.
이 상설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그렇다면 언제쯤 나옵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서요. 내년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따라서 심리 기간 동안 필리핀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요.
네.
중국은 현재 지금 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심리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이 됩니다. 한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필리핀이 모두 15개 사안에 대한 중재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재판소는 이 중에 이번에 7개를 검토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의 사회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은 뭐 큰 변화가 아닐 수가 없죠.
네.
지난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시행한 게 지난 1980년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 국내외의 비판 속에서도 35년간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사라지게 됐고요.
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 그러니까 가정이 자녀 두 명을 갖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새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인구 고령화, 또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네.
한자녀 정책이 인구 증가 억제에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또 기대 수명은 늘면서
네.
중국의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고요. 이에 따라서 노동인구 감소도 심각한데
네.
이미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산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고요. 이번에 이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을 바꿀 정도면은 이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중국 인구가 13억 7천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올해 말을 기준으로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10억 명,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8억 명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중국 사회과학원 예상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115만 명의 노동 인구가 줄고요. 2020년 이후에는 매년 790만 명. 2030년 이후에는 매년 835만 명. 이렇게 갈수록 노동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네.
이는 중국 경제에도 또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도 모두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경제가 여전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인구가 준다는 것은 경제의 위축을 의미를 하고 특히 네. 이제 노년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도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번에 정책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외적인 비판이 많았는데요.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산화 제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출산을 제한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네.
또 임신 후반기의 여성은 이 중절 수술을 받으면 사실 위험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절 수술을 강제하면서
네네.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산화 제한을 하기는 하지만 부유층은 이 법망을 피해서 해외에서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거액의 벌금을 내고라도 뭐 부유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자녀를 두면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조장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네.
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도요 이 부모들이 네. 자녀 한 명만 가지고 이제 너무 곱게 키우다 보니까
네.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졌다 또 아이를 한 명만 두다 보니까 지나치게 교육열이 높아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지도부가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 노동 인구 감소나 인구 고령화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 정책상으로는 매우 큰 변화인데요.
네네.
실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네.
중국에서 그동안에 이 경제 발전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요. 자녀를 기르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네.
또 자신들도 이제 한 자녀로서 자라면서 한 자녀 가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고 해서 도시에서 이제 자녀를 더 가지려는
네.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이제 아무래도 자녀를 더 가지려는 가정이 많을 텐데
네네.
중국 정부가 이미 시골에서는 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이 30년 넘게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도시에 거주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제이주기구가 이번 주에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재는 이 도시 거주 인구가 39억 명인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64억 명으로 늘어나서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할 거란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성장과 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 지역에서 매일 12만 명이 이 도시로 이주를 하는데 특히 이제 지난 199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거의 10억 명의 도시 인구가 아태 지역에서 증가를 했고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 대도시로의 이주는요. 해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이렇게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더욱 커지고 다양성을 띠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런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이라면 어떤 도전들이 있을까요?
우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에 투자가 필요한데요.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급격한 인구의 이동은 대부분 이 저소득 국가에서 더 빈번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기반 시설 투자를 위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고요.
네.
또 대도시에서도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새로 이주해온 인구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이번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네, 각각 최근에 나왔던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는 지난 2013년 전 세계적으로 2억 3,200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 국내에서 이제 이주하는 인구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7억 4천만 명이었는데 전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은 한 해에 이제 이주를 한 것이죠.
네.
한편 이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나라들도 꼽고 있는데요. 호주와 캐나다, 미국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러시아 등이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면서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거란 전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0년 11월 1일 오늘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이 개관됩니다. 10년 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의 중심지를 워싱턴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어 도시설계사인 피에르 랑팡의 조언으로 대통령 관저는 워싱턴의 펜실베니아 에비뉴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이후 1792년 10월 첫 주춧돌이 놓여진 이래 8여년에 걸친 공사 끝에 마침내 1800년 오늘 그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 관저의 첫 주인은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가 개관되기 바로 한 해 전에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저는 이후 1814년 대형 전쟁으로 손실된 건물을 다시 지을 때 바깥 벽을 하얗게 칠하면서 백악관, 즉 화이트 하우스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1901년 제26대 루스벨트 대통령 때 정식 명칭이 됩니다.
I never forget that I live in a house owned by all the American people.
You know, down the hall and up the stairs from this office.
백악관은 현재 2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2명의 미국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살았습니다. 1952년 11월 1일 오늘 태평양에 위치한 애니위토 관조의 한 무인도에서 괭음과 함께 높이 37km에 달하는 대형 버섯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자 두 해 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수소폭탄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를 중심으로 수소폭탄 폭발 계획 작전명 마이크에 착수했고 1952년 오늘 드디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폭발된 수소폭탄은 0.4메가톤의 핵출력을 지닌 것으로 이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750배 정도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실험 성공을 신중하게 보고하며 미국은 앞으로 자유 세계의 보호를 위해 이 거대한 에너지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4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사랑의 추억연가와 English with You,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